여러분, 사막에서 살아남는 식물을 알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식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은 가시를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면적이 적어서 수분을 많이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가 있어서 이 초식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인장은 척박한 이 사막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력을 키운 것입니다. 이 선인장 외에도 사막과 같은 이 건조한 기후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이름은 메스키트입니다. 메스키트 나무는 멕시코와 미국의 일부 건조한 지역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메스키트가 건조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뿌리 때문입니다. 이 메스키트 나무의 뿌리는 무려 땅속 58m까지 내려가서 이 땅속에 있는 지하수의 물을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58m까지 내려간다면 이 나무의 크기는 과연 얼마 정도 될까요?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나무는 다 자라도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식물은 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생존 시대입니다.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진과 이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위기 속에 처해 있습니다. 한때는 큰 부흥을 경험한 한국교회이지만 이제는 그저 과거의 영광을 추억할 뿐입니다. 지금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올해 1월 31일 마지막 주일날 바울 공동체의 구호돌의 신입생들이 디모데에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소개를 하는데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 파릇함과 생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앞에 나가서 이 소감을 한마디씩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디모데에 있을 때에는 나이가 제일 많아서 선배로서 왠지 섬겨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참 많았는데 이제는 바울에 올라오니 막내로서 많은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제가 그 신입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랑받을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은 너무나 치열한 세상인데 목숨 걸고 영적인 전투를 치러내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잡초처럼 자라야만 합니다. 짓밟히고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힘을 기르는 곳이 바로 이 바울 공동체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막 신입생들의 꿈을 막 짓밟아버리죠.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아마 바울에서 잘해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제는 살아남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을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남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결정은 무엇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무리. 그 무리란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 표적을 경험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어떻게 하면 예수란 자를 처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긴급하게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긴급하게 모였는가? 그 이유를 4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의에 모여서 긴급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예수란 자를 따를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목격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메시아가 아닐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예수가 메시아라는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해지게 되면 결국 로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라고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48절에 보시면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땅과 그들의 민족이었습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땅이라기보다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사두개인, 다시 말해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곳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들이 성전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은 그들에게 돈벌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환전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남길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판매하는 장사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란 자에 의해서 이 성전을 빼앗길 것을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무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50절을 보시면 이 중간에 너희에게 유익한 진로라고 나와 있어요. 가야바가 이야기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한 진로. 여기서 너희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요. 바로 지금 모여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자치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권력과 권세와 특권을 빼앗길까 봐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서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과 권세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었고요. 그 돈을 벌 수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 내가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돈만 보이는 거예요.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권력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와 있는데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보게 되는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예배 자리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위기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가야바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한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가야바는 민족의 망함을 막기 위해 한 사람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민족이란 결국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란 자만 죽이게 되면 우리의 권력은 로마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야바는 지금 자신의 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51절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흩어진 백성들을 위해 죽으실 것을 이미 말함이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결국 가야바의 계략은 계획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처럼 말입니다. 악인들의 계획, 악인들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계약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끊임없이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세상은 그리고 악인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자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악인들의 계략과 공격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싸움의 결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계략대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며 승리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죠. 이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가 위기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가 사회의 악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바로 순교자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법은 살아남기 위해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본문은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라기보다는 앞선 11장의 종교 지도자들과 마리아의 비교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남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나사로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나사로의 집은 예수님을 이 맞을 준비로 굉장히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목숨을 살려주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오신 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을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여 그분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바로 향유였습니다. 향유.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발을 씻는 행위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대할 때 종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녀가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 사용한 것이 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여러분 물로 발을 씻어주는데 마리아는 물로 예수님을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씻어주었습니까? 향유로 씻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녀가 준비한 향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여러분,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와 이삭으로부터 추출한 기름입니다. 기름.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지극히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왜 비쌀까요? 순전한 나드 향유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드 한 근이란 300g 정도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순전한 나드였다라는 거예요. 순전한 기름이었다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향유. 마리아가 드린 순전한 나드 향유에는 그녀의 이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어떠한 마음일까요? 자신의 것을 이 100%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헌신의 고백이 이 나드, 순전한 나드 한 근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 순전한 마음,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에 담겨진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는 그 순전한 나드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죠. 발을 씻겨준 행위는 바로 섬김과 겸손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의 몸을 드리며 나의 헌신을 바치오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죽이는 생존 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죠. 이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들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들을 짓밟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남들을 무너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내가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100%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어찌하여 그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허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관점이에요. 예수님께 헌신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멍청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곳에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왜 너는 인생을 거기서 허비하면서 낭비하고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전도와 사역과 봉사,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생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니 살아남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생존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은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위해 희생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죽기까지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맺을 수 없으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리스도인의 생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방법은 희생과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 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영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 닷새 앞둔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는 이 유월절 당시 270만의 사람들이 이곳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로 인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주위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것을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13절입니다. 12장 13절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그들의 손에 들고 있던 이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흔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하는 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 중간기 역사를 보면 이 마카비 항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맞서 싸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카비는 승리의 의미로 이 동전을 만들게 되는데 그 동전에 종려나무를 그려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으로 동전을 만든 것이죠. 그런데 결국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로마 또한 새로운 동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동전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유대 여인이 종려나무 밑에 힘없이 앉아있고 로마의 병사가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종려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로마의 군사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전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종려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한 민족성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막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들의 행동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니,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보니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인 것이 확실해. 그분이야말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메시아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환호성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환영과 환호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메시아상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자 온 땅의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땅의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분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의 모습으로 막 건장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고 초라한 나귀 새끼에 올라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15절의 내용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스가랴 9장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 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 9장 9절 이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9장 11절에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냐면, 언약의 피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 결국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려주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고 이 땅을 통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메시아로 임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자신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지긋지긋한 현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로부터,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그런 인생을, 역전된 인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혼을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문제고 우리 현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에요. 모든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라서 실망한 것은 아니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을 무시한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바꾸면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바꾸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분은 이 고난의 길을 천국의 계단으로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생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혹독하고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오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